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종종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진리와 공의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또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손해 또 그러한 핍박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때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할 때 범하기 쉬운 잘못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원망하고 또 이웃을 원망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실업가가 된 한 젊은이의 그 방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골길을 그 목장이 있는 시골길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걷다 보니까 그 목장에 어떠한 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담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높이 쌓여져 있다 보니까 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담 앞에서 길이 막혀 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젊은 그 실업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소가 돌 앞에서 하늘을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실업가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앞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일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의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련과 고난과 또 근심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탁월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삶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 시련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위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할 진리, 또 그에 따른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바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온에 계신 이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잊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그저 무의미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공의로 우리의 원수를 친히 심판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불합리적이고 또 질서가 없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의식을 잃어버린 영적 타락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따라 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은 자기가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악인들의 그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궁핍한 자 또 가난한 자들은 이 악인과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바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악인들에 의해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9절에서 말하는 인생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약하고 또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비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깨어지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요 어려울 때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이 도망치기가 가장 좋은 장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종종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피하기도 합니다. 막힌 담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고 사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 누구를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매여 있으십니까? 어떠한 걱정, 또 어떠한 염려, 어떠한 증오, 또 어떠한 욕심,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원치 않는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어둠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이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우리의 심령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피난처여 힘이여 도움이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시되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또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믿으시되 끝까지 믿으십시오. 또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집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공에 집중하지 않으면 축구선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복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도 이러한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그 영원 구원의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부족하고 실패투성이인 우리의 삶이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또 증명해내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미 선포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선포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사를 이 온 땅 가운데 선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두렵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